다니엘서 강의 여섯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이제 한 형상이 나타났고 그 형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때,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606년이 지나갔고 지금 한 2000년이 지나 2600년 지나고 예수님 문제 재림할지 몰라요. 뭐 10년이 있을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가 이방인들의 때다. 자, 이걸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36절에서 이제 45절에 나와 있거든요.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금으로 된 머리가 나와요.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 그 얘기하면서 바빌론 왕국이다. 바빌론 왕국.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빌론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51장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바빌론 왕국의 멸망이 자세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51장 시작되면서 바빌론의 철저한 멸망 이렇게 이 제목이 나와 있죠. 예, 바빌론의 멸망 쭉 얘기하면서 52장도 마찬가지 계속 바빌론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51장 7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해서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빌론 그 이전에 바벨탑에서 처음부터 존재했던 바빌론 있죠. 그 바빌론 문화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17장 18장 가면 이 음녀 바빌론 체제가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이 바빌론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잔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잔이 아니라 금잔이에요. 아주 그래서 여기 이 다니엘의 이 심상도 해석을 가서 보면 왕,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왕국은 정금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BC 606년부터 BC 536년까지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러한 바빌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하고 그 다음에 두 팔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 BC 536년부터 330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누가 멸망을 시켜요? 유명한 알렉산더 이제 대제가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하고 넓적다리가 이제 두 개 이제 나오는데 이 그리스 제국이 BC 330년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어느 제국에서 멸망당하냐면 로마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알지만 알렉산더가 한 서른 살쯤 이렇게 돼서 요절해요. 금방 죽습니다. 제국을 다 만들어 놓고 죽어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BC 323년에 그 내용이 이 앞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기 쭉 다 가면서 BC 323년에 죽으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그리스 왕국이 네 조각이 나요. 네 조각. 그 네 조각이 났는데 그 네 조각 중에 특별히 두 조각이 굉장히 강성한 그러한 왕국을 형성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시리아 왕국. 시리아, 셀류시드라고 하는 그런 왕조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밑에 있는 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조는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는 BC 30년에 멸망을 당해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 이거, 바빌론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데 페르시아고, 그 다음이 그리스고, 그렇죠. 그 다음이 로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오고 8장에 가면 또 여기 메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또 꿈이 계속 나와요. 꿈이 나오는 가운데 예를 들어 8장 한번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8장 가서 보시면은 8장 20절 21절 거기 가서 보시면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아예 이름이 거기 나와요. 그 끝난 다음에 거친 순념선은 그리스의 왕이다 해서 그리스 왕국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절도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제국이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넷으로 분열된 이런 것까지 이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뭐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예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다니엘서는 후대의 기록이 된 거다. 그래서 바빌론 끝난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끝나고 그리스 다 끝나고 로마가 다 끝나가는 뭐 그런 시대 어디쯤에 이게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거를 이 유대 사람들이 BC 600몇 년에 기록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정경의 의심을 받는 그런 책이에요. 책 중에 하나예요. 구약시대 정경이 아닐 거다라고 의심을 받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600년 전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근데 사실은 로마 제국 이런 거 예언의 초점이 아니라 뭐야? 맨 끝에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마지막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신, 그게 지금 다니엘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이 지금 핵심이 아니고, 앞부분 물론 중요하고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끝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 36절에서 이제 45절에 세상 왕국 변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니엘이 이제 다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세상 왕들이 이렇게 왕국을 형성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왕국 이야기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44절.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절입니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자꾸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워요. 이 왕국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지를 할때그 하늘의 왕국. 아시겠죠?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내가 하늘의 왕국을 갖고 오는, 왕국을 선포하는 그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메시아 왕국. 이런 내용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간단하지만 몇 구절 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계시된 거를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왕국이 있지만, 지금 여기 다니엘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왕국이 있었지만, 이슬람 세력도 있었고 이 땅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두 가지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세요. 하나는 기적, 하나는 섭리. 기적은 미러클이라는 거예요. 미러클은 하나님이 인류가 이런, 예를 들어 해가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해를 멈추는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그렇죠? 해가 멈췄다고.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게 늘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하나님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때가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나와요. 홍해,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르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여호수아 시대에 요르단강에 물이 막 첩첩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이 매일 생기면 사람이 못 살아요. 여러분 매일 기적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네. 이런 기적이 매일같이 생기면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몇 번만 성경에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꾸준히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시간 돌아가는 것과 이런 모든 것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는 그런 계획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나님이 꾸려나가는 그런 일을 프라비던스라고 얘기해요. 프라비던스, 섭리.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 뭐,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같으면 내가 이 제국을 다 이루었다. 이건 느부갓네살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들짐승과 날짐승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가 내게 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아까 어느 자매가 와서 이제 물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영원전 미래에도 하나님은 I am이고,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I am. 앞으로 영원한 미래도 I am이고, 하나님께는 미래, 현재, 과거가 하나님께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미래를 다하시고 미래를 주장하신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A는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을 하고 B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예정.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방향의 역사가 있잖아요. 맨 끝에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섭리로 이걸 끌고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지. 결코 A는 천국에 가도록, B는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개개인의 구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류 역사를 끌고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개개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저 칼빈주의 하는 사람도 이런 걸 보고는 봐라 이거. 이렇기 때문에 A는 천국으로 예정을 하고 B는 지옥으로 예정.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 앞뒤 문맥은 인류의 역사 그걸 다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끈다는 그런 내용을 저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왕들도 하나님이 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백성이 사악한 왕을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세요. 예, 좋은 왕을 원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여기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또 나중에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을 들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고 포고령을 내린 그런 이 내용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내용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고레스가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이름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진흙 이런 순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어떤 일은 계속해서 타락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열역학적 2법칙으로 이야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건 무질서한 것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모든 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취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들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그와 같은 때가 노아의 때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43절, 2장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 여기 그들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뭐만 알수 있냐? 그들은 사람들의 씨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죠? 예, 사람들의 씨가 아닌 자들이 사람들의 씨하고 뭐야? 사람들하고 섞는데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시 한번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상의 맨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할 때,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절대 이게 붙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존재들끼리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사람들의 씨가 아닌 어떤 자들이 사람들의 씨와 자기 자신을 결합을 하는데, 쇠와 진흙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합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가서 보니까 쇠와 진흙이, 여러분, 쇠하고 진흙을 어떻게 붙일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연합, 뭔가 자꾸 이렇게 혼합이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 멜팅 팟. 멜팅 팟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꿈에도 생각 못 해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지금 1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0년 전에. 어떻게 우리나라 뭐 백이민족, 뭐 이걸 자랑하는 이런 민족이 지금 100만 명 외국인 시대에 이거 하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너무나 애들을 안 낳고 지금 일손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외국인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일본이 지금 그럴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상이 이렇게 멜팅팟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요. 근데 합쳐지는데 어떻게 끈끈하지를 않다고 이게 연합이 안 되는 이런 때가 맨 마지막 때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멜팅팟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해놓으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17장 26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한계,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때, 아시아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 이 거주의 한계를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멜팅팟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로 아프리카, 유럽 사람들은 유럽, 그렇죠?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지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이게 뭉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27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모여갖고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립시켜 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아시아는 아시아 이렇게 다 고립을 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근데 지금 이게 온 세상 어디나 가도 다 똑같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금 합쳐지는 그러한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지금 다니엘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맨 끝에 흙이 되고 말아요. 흙, 흙이 된. 근데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 그런 왕국이나 문화 이런 모든 게다 헛되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은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리고 기억하면 좋은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 유명한 그런 왕이에요. 다윗의 시대 한 40년 동안이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역사에서 아주 융성한 그와 같은 때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영어로 가서 보시면 더 좋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verily, 진실로, every man at his best state. 상태가 가장 좋은 그런 상태에서도 is altogether vanity. vanity.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왕국들이 변천하고 뭐다 하는데 맨 끝에 가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업적들을 가서 보면 vanity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걸 쳐버리니까 산산조각 나서 겨처럼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와 같은 일이 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후천년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천년주의.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래야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걸 성경은 전천년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그림을 제가 여기 그려놓았습니다. 계시록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계시록의 1장, 2장, 3장. 예, 이거는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이후에 기록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부터 시작해서 20장 전에 바로 19장까지가 7년 환란기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가서 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면서 1000년 동안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에도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 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니까 모든 게 산산조각 나서 그래서 바람 앞에 겨처럼 다 날아가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돌 왕국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러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천년의 이 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맞는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세우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나폴레옹을 세우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배하신 그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 유대인들이. 우린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그러고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해? 네.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그런다. 지금 신약 시대에만 아버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못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인류 역사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다. 25절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아버지, 그렇죠? 예, 이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치리하시는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45cm를 걱정 많이 한다고 45cm를 더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서 국화원을 내일이고 가서 한번 보시라고. 아무리 솔로몬이 잘 차려입어도 노란색, 하얀색의 국화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못해. 이번 가을에 가셔서 한번 가서 자세히 또 디지털 카메라에서 한번 찍어도 보시고 해보시라고. 사람이 아무리 모든 걸잘 만들어도 불가능하다. 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또 누구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먼저가 아니라 첫째로. 먼저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보다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21세기에 지금 서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2장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37절, 2장에 37절, 38절 가서 보니까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당신이 한게 아닙니다. 심지어 목까지 줬다. 날짐승하고 들짐승도 왕에게 다 복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그다음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멋있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끝난 이후에 46절에서부터 이제 49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예를 얻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다니엘을 지금 신처럼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알 수가 있냐?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아니라 신에게 경배하듯이 제물을 갖다 드린 거예요, 다니엘에게.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근데 다니엘이 혼자 한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해서 친구들 셋하고 같이 하니까 49절에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목숨을 건 이와 같은 이 모험, 이런 모든 것들 다 통과하고 그리고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예를 얻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넋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요? 다니엘이 신인 줄 알고 갖다 헌물을 바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도 몇 차례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요. 고넬료가 10장 25절, 26절. 자, 이제 베드로를 불렀어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너와 내온 집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무언가 좀 이렇게 크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신. 그래서 베드로에게 경배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잘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25절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또 가서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머니 태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를 고쳐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 여기 가서 보니까 18절에 가서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자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울이 이제 고쳤습니다. 그렇죠? 14, 11절.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누가 오냐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신이 머큐리 신이야. 그래서 바나바는 주피터, 바울은 머큐리.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 신들이 왔구나, 그러고. 그렇죠. 이방인들에겐 이런 일이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 지금 고넬료도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디에,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죠. 15절. 선생들아, 어째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베드로하고 똑같이 얘기하죠. 나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갖고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겨우.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재미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신인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봉헌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와 같은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정말 저 다니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높은 그런 지위를 주는 그런 내용이 48장, 이제 4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됐는데, 예, 이건 이제 마치면서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이 단팥빵 이거 먹으면 이게 하얀 빵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팥이 있잖아요. 팥을 진짜 먹어야 그래야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팥을 지금부터 드리겠어요.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게 지금 이 시대 다니엘 시대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로부터 지금 26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거의 끝이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바빌론 왕국,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죠? 근데 로마 제국 끝에 바로 뭐가 나와요? 하늘에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는 게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서 보면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늘에 하나님이 그 왕국 세워요, 안 세워요? 지금 로마 시대야, 아니에요? 로마 시대, 아니, 이미 로마 시대 끝났죠? 아니, 어떻게 된게 로마 시대 세우셔야 될그 하늘의 왕국이 어디로 갔냐, 이거 아직도 안 세워졌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나 이런 거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 이렇게 어리벙벙한 그런 상태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니, 로마 다음에 왜 메시아 왕국이 왜안 쓰냔 말이에요. 왜안 쓰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안 쓰냐. 그럼 그게 언제 서냐. 그럼 왜 언제 선다 그러면 그게 왜 그때 서야 되냐. 이게 지금 다니엘서 이후로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의 예언을 풀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라 그랬는데, 그런 왕국이 세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다니엘 이후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워서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서는 왕국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왕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왕국이 언제 세워지고, 왜 그럼 그 왕국이 로마 제국 때 세워진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세워지고 나중에 세워지느냐, 이런 내용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왕국이란 나라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왕국, 킹덤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 읽잖아요, 이거. 이 성경을 왜 읽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큐티, 오늘 이거 피면 딱 나오고 내일 피면 이거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이거 큐티 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두 종류의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 읽는 목적은, 하나는 구원, 하나는 큐티. 알겠죠? 이거 하면 나오잖아. 이거 몇 절, 오늘도 나오고,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 저기 1호선 타고 쭉 오다 보면 신길, 여기 가면 베레아라는 데에서, 베레아 성막침례교회라는 데, 여기는 마귀 멸망시키는 게 성경의 주제다 해서 마귀만 얘기해. 거기 가면, 다락방도 가면 맨날 마귀만 얘기해, 마귀.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게 구원, 그렇지 않으면 마귀, 그렇지 않으면 큐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큐티 중에서도 고난당할 때 위로가 여기 있지 않냐, 위로. 알겠지? 위로제. 이런 거에서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주신 목적,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목적의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 자, 이 왕국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왕국. 알겠죠? 자, 기존 한글 성경들 제외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성경은 왕국이란 이야기, 왕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킹덤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399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킹이라는 단어는 2590번이 나와요. 근데 개역성경 가서 보면 킹은 주로 왕으로 했어요. 왕하고 임금하고 두 가지로 했어요. 왕하고 임금. 근데 개역성경은 킹덤은 거의 100%, 왕국은 없어요, 개역성경에는. 다 나라로 만들었어요, 나라. 여러분, 나라에는 공화국도 있고 왕국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나라예요. 민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국이다. 한 3,000번 정도 왕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역성경을 가지고는 왕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왕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국을 나라, 아니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아, 예수님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나 보다. 이거 선포하러 온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자, 킹덤은 뜻이 원래 킹쉽에서 나온 거예요. 킹쉽.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왕권. 근데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이거를 왕국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왕국으로 했고 한몇 군데 정도면 왕권으로 했어요. 왕권. 어쩔 수가 없어요. 킹덤 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으로 거의 다 하고, 자기의 왕권을 받으러 간다 이런 거할 때는 그때는 킹덤을 왕권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그다음에 개역개정, 뭐 바른성경 등등 할거 없이 기존의 한글 성경 가지고는 성경의 왕국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 큐티 그것만 하는 거야. 그냥 구원, 큐티, 그다음에 마귀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왕국을 세우신다. 이 개념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좋은 단어는 또 이단이 다 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김밥 천국 이런 거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거의.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왕국회관 하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이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국 이야기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왕국이 왜 필요하느냐? 자, 이 땅과 우주 공간, 그다음에 모든 것은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 그럼 그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 그래요?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 영어로는 spiritual being 아니면 heavenly being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을 창조했어요. 그 존재들 안에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throne, 그 다음에 power, principality, dominion 뭐 이렇게 해서 권능, 그 다음에 정사, 이것도 천사의 등급. 여러분 영어 사전에 가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 스피리추얼 비잉들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 창조하기에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가서 말씀 가서 보니까 그 스피리추얼 비잉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자가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함께 이렇게 컴바인해서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왕좌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이걸 만들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심지어 루시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사람 아담과 이제 이브를 만드시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스피리추얼 비잉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왕국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왕국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프로그램을 땅을 만드시면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처음에 이제 세우셨어요. 그리고 1장 26절에서 이제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니 하늘에서는 지금 이 천사들, 이 영적인 존재들이 배반을 하고 지금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래서 이런 통치권을 주고 이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왕국의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가서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마귀가 그분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왜 그래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건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너가 그냥 내게 절만 하면 이 모든 왕국, 이 모든 걸 내가 다 네게 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가리켜서 온 세상의 통치자, 그렇죠? 이 세상 행로를 지배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 세상의 통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 그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이 지난 6천년 동안 대립하면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6천년이라 그래요. 사람 편에서는 6천년이 굉장히 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6일. 6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이 상당히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이 우주 공간 모든 걸 며칠 동안에 다 만드셔 사람까지 7일. 그렇죠? 7일 끝나고 난 6일 동안에 다 만들었어요. 6일 만들고 일곱째 날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죠?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6천 년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며칠이에요? 6일이죠? 그럼 6일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 안식. 안식하는 천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인류가 역사를 봤을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꼭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다. 그걸 얘기하면서 날짜를 센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성경 역사를 한번 보라고요. 6일이에요, 6일. 지금 6일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인간 복제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봐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그럼 그게 끝난 다음에 안식의 하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식의 하루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이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의지와 마귀가 자기 뜻을 실현하러 하나님, 이 마귀의 의지가 지금 대립하는 가운데 지금 6천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마귀가 처음으로 성공할 뻔했던 그런 사건이 노아의 대홍수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모두 유전자를 바꿔놓으면서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게 시도가 돼서 100%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멸절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명을 구출하셔서 사람을 보존하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약 4,400년쯤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고, 그러고 나면서 바벨탑 사건이 그 위에 이제 생기게 돼요. 바벨탑 사건도 똑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내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사주를 바꾸면 우리는 싫습니다 하고 여기 바벨탑에 남아있겠습니다 하면서 이 바빌론 문명을 형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또 충돌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으로 또 하나님이 흩어내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에 심지어 우리나라 땅에까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쯤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 이제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씨를 내야 되겠다. 근데 아담에서 이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줄이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택하시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 보러 이동을 해서 어디로 오라 그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 이걸 축소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끝난 이후에 한 5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형성을 하세요. 그 형성을 위해서 12지파 그 70명을 이집트로 내려 보내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될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시는 일이 BC 1491년경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구약시대의 신정 정치가 실현이 되는 거, 신정정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이 실현하려고 이 신정정치 국가를 이제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약 5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자손을 더 줄여야 되겠어요. 이제 누구에게서 와야 돼? 다윗에게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BC 1000년경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왕국을 주겠다 해서 메시아 왕국을 주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사무엘기 하 7장 16절에 주십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왕국을 세운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담부터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을 이게 좁혀 들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서 남왕국 유다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타락이 되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C 606년에 먼저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BC 606년에 바빌론에 침입을 해서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려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락 착각착각하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돌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얼마? 이때부터 약 600년이 지났을 때, BC 4년경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가서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졌다. 그렇죠? 가서는 28절에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나이가 한 15살쯤 됐어요. 그 당시에 소녀가 15쯤 되면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 15쯤 된 소녀 앞에 웬 멋있는 천사 남자 청년이 나타나지 호의를 입은 자 하나님께 호의,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죠?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3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아시겠죠? 다윗의 왕좌를 그게 뭐 메시아란 말이야 이 아이가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할 때 이 아이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죽고 묻히고 부하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세우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냥 천국 그거 복음 선포해서 구원 이게 아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지금 주는 이야기는 이 아이는 아담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다. 예. 그 메시아 이 아이가 세우는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마리아에게 나타난 수태고지를 할 때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을 주는 거다.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이후에 마태복음 2장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동방에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지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 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이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사적인 생활 30년을 다 마치고 그때로부터 30년이 딱 지났을 때 유대 광야에 누가 등장을 해요? 침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예. 3장 1절에서 2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늘의 왕국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근데 다니엘서 2장 가서 보니까 하늘의 왕국이 나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최왕국이 로마 제국이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태어나신 거 맞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때 하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왕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지금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메신저의 전령이 돼갖고 나타나서 앞으로 왕이 온다. 그렇죠? 나는 그 왕의 신발끈도 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왕국이 임하니까 하늘의 왕국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핸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왕이 오니까. 그래서 왕의 오심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장 17절에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깎아낸 그 돌이 온 세상 모든 왕국들을 다 쳐부수고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겨처럼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영존하는 그런 왕국,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예.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거,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내가 왔다.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며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불러갖고 이 제자들을 이 땅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렇죠?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선포하게 한 말씀도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 왕국은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왕국이니까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라. 이제 메시아가 왕국을 세운다, 이 땅에.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국이 이 표적, 이 하늘의 왕국은 표적들과 이적들과 함께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가서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게 될때 35장 5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 눈 먼자의 눈을 떠주시고, 그렇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 이게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해서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다 메시아 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이 시대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5분쯤 더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여기서 끝내면 이게 끝이 안날것 같아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뭘 선포했어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태복음 23장, 예, 23장 37절에서 39절, 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도 듣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그때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연기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연기가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다. 이 연기가 되는 이 기간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긍휼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로마서 11장 11에서 12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왕국 이야기를 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왕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래서 왜 이것이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 왕국을 받아들이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그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왕국. 왕국이 어디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에서 세워지는 왕국. 아담이 망쳐놓은 왕국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 주제라는 거. 이거 안에 사람의 구원이 있고, 이거 안에 마귀의 파멸이 있고, 이 안에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걸 하나하나 조그만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구조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 하신 그 왕국, 마귀 때문에 그게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둘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거를 회복하시는데 처음에 왔더니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초림 때 받아들이지 않은 그 왕국을 재림 때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재림 때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총 주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